주요 뉴스입니다. 과거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빌 리처드슨 전 뉴 멕시코 주지사가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2011년 세운 비영리단체 리처드슨 글로벌 관여센터는 2일 성명을 내놓고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매사추세츠주의 여름 별장에서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003년에서 2011년에 걸쳐 두 차례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35세였던 1983년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알려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1994년 북한에 의해 격추된 미군 헬기 조종사와 석방과 숨진 조종사의 유엔 송환 협상을 위해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수차례 방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지난 7월 판문점으로 자진 월북한 주한미군 레비스 킹 이병의 미국 귀환을 위해 킹 이병의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킹 이병 가족의 대리인이 VOA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지난해 러시아에 수감돼 있던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의 석방을 위한 러시아 측과의 협상에 관여했고 그라이너 씨는 결국 지난 12월 풀려났습니다. 북한은 3일 전날 감행한 순항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공격을 가상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거리 단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종료된 울지 프리덤 실드 연습 등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드러내 보인 대결 광기의 모호성과 위험성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의사회 부의장은 3일 일본의 군사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일본 당국이 새로운 군국화를 향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크릴 열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세가 심각하게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 문서에 공식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여 일본 정부의 항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내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53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과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을 이유로 들어 국방비를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일본은 하모바이, 시코탄, 구나시르, 이투루프 등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수십 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쿠릴 열도를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는 쿠릴 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순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쿠이가 3일 타이완으로 돌진한 가운데 4천 명 가까이가 대피했습니다. 하이쿠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직접 강타한 태풍으로 3일 오후 타이완 동남부의 인구 밀도가 작은 산악지대에 상륙했습니다. 하이쿠이 상륙으로 타이완 국내선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고 선박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3,729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K-POP을 추측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또 한국의 음식과 말, 이렇게 한류의 영향은 지구촌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한류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 하이브, 그리고 미국 국적의 세계적인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갭앤 레코드가 이 전 세계 소녀들을 대상으로 합작해서 오디션 행사를 열었는데요. 일명 더 데뷔 드림 아메리카로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입니다. 소녀 가수단이 될 수 있을지 재능을 보는 실기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도 모란봉 악단이라는 걸그룹 형식의 가수단이 있죠. 8명 정도의 여성이 짧은 바지까지 입고 춤추며 노래하는 영상이 한국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서 탈북민들도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을 찬양하는 내용과 외모도 한국의 걸그룹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요. 자, 한국의 걸그룹 가운데는 최근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스 혹은 이미 매우 두터운 혹은 팬층을 확보한 세계적인 명성의 블랙핑크 등이 있을 텐데요. 블랙핑크는 이미 수익 창출과 영향력 면에서 미국의 인기 여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션 더 데뷔 드림 아메리카에 참가한 지원자만 12만 명이었다는데요. 12만 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20명이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연습생 훈련을 거쳐서 발탁됐습니다. 자, 이 20명의 소녀들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등 12개 나라 출신으로 다양합니다. 자, 이들은 9월 1일부터 12주간 공개 오디션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자, 하이브사 측은 이 K-POP의 방법론을 기반한 글로벌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유니버셜 뮤직 그룹 회장을 만났고 이후 갭앤 레코드 회장을 만나면서 음악적인 공감대를 느꼈다고 기자회견에서 전했는데요. 자, 다양한 배경의 후보자들이 함께 성장할 거라는 주최 측의 기대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거란 반응도 많은데요. 반면에 10대 걸그룹의 선정성의 문제가 이 청소년 팬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룹 구성원들이 어린 나이에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통제받는 그런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인물 아메리카 준비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영원한 화학물질 PFAS. 미국 내 아시아계가 다른 인종과 민족보다 환경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PFAS, 과불화 화합물 중간값이 백인보다 88% 더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이 물질은 약 15,000개의 화학물로 구성된 화학물질로 방수나 얼룩을 막고 기름이 끼지 않아야 하는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물질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즉, 암, 불임, 면역력 감소, 높은 콜레스테롤, 신장질환 등 기타 중대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미 연방 정부는 거의 모든 미국인이 혈액 속에 이 화합물의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만큼 최근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의료 검사를 제공해야 할 시기에 대한 권장 사항을 시행했지만 이는 8가지 일반적인 화학물질에 기반한 지침입니다. 연구팀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이 물질의 노출이 더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생활 습관과 이민자들의 원산지 국가의 규제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식사 습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판다 외교.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는 대판다 샤오치즈가 최근 3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생일은 판다 샤오치즈가 태어난 이 동물원에서의 마지막 생일이었는데요. 샤오치즈와 그의 부모인 메이시안과 티안티안이 12월 초 스미소니언 동물원과 중국 정부와의 판다 보관 계약이 만료될 때 중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상징과 같은 판다를 외교 정책의 도구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매년 판다 한 마리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 판다의 DNA의 모든 부분에 대한 중국 독점을 확립하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70마리 이상이 임대 계약에 맺어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판다는 1972년 당시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외교 관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이후 50년 동안 국립동물원의 상징이자 미국과 중국의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링링과 싱싱은 미국 수도로 와서 각각 1992년과 99년에 죽을 때까지 동물원에서 머물렀고 5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며칠 내 사망하고 말았죠. 2000년 12월에 도착한 메이시안과 티안티안은 첫째 새끼 타이산을 낳았고 2010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과 중국의 임대 계약은 만료된 상황입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어떤 건가요?
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기사를 이번 주 독자들께서 많이 읽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뭐 거의 40일 만이죠. 37일 만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이 북한이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그러면서 한국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자, 9월 1일까지 미국과 한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일에는 일명 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합참은 한국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진행 중인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와 추가 징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변인이 미국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발언 들어보죠.
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 우리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미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무부 입장도 들어봤나요?
네, BOA의 이메일 논평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이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미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걸 촉구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네, 자, 인도태평양 사령부 입장도 연이어 나왔는데 들어보죠.
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 일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각 당국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참 특이하게도 한 중국인이 한국으로 밀입국을 하려는데 제트스키를 타고 왔다는 기사가 났네요.
네, 미국 언론이 보도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제트스키를 타고 지난달 16일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남성이 중국 인권운동가인 취안핑이고 미국, 영국 또는 캐나다의 정치적인 망명을 희망한다고 한국인 인권운동가 이대선 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이 취안핑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출신으로 2012년에 미국 아이오와 소재 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네, 자 취안핑 씨가 인권운동가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투옥됐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미국 언론이 민간단체인 프론트라인 디펜더스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취안핑 씨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문과 영상 등을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게시한 후에 국가 권력 전봉 선동 혐의로 중국에 투옥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취 씨가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는데 여기에 미국 당국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미국 이민국이 지난달 28일 BOA에 미국은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에 대한 우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인권운동가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난민 프로그램과 또 미국에 거주하거나 도착하는 외국인을 위한 망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캐나다 이민부도 같은 입장이네요.
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도 지난달 23일 BOA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전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난민을 선발하는 재정착 프로그램과 망명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는 해외에서 난민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이고 캐나다 내 망명 제도는 유엔 난민 협약과 2021년 7월 인권 옹호자를 위한 새로운 난민 절차를 발표했다면서 이 제도에 따라서 매년 최대 250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 해경은 지난달 20일 이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을 구속했지만 개인 신상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나침반, 망원경을 보면서 14시간가량 걸려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영화 소식이네요.
네, 다큐 영화인 유토피아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유토피아는 탈북민 일가족 5명의 탈출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1월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고요. 다음 달에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봉 예정일이 확정된 게 최근에 알려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영화 유토피아 측이 SNS X에 10월 23일과 10월 24일에 미국 내 극장에서 영화가 개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유토피아 내용 좀 알아보죠.
네, 2019년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 직전에 북한을 탈출한 일가족 5명의 자유를 향한 여정과 또 그들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얘기가 중점적인데요. 특히 북한의 잔혹한 체제와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테리 전 국장은 영화의 미국 내 극장 개봉이 아카데미상 후보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미국 대중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영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김성은 목사도 의견을 냈네요.
네. 김성은 목사는 9월부터 이 탈북민들과 미국을 방문해서 제작팀과 함께 영화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사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인권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다는데 인권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지 들어본 기사입니다. 정리해보죠.
네. 북한의 이번 국경 개방 결정에 따라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올바른 행동에 나설 걸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튼슨 부국장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만큼 탈북민들을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휴먼 라이츠 워치 측은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강제로 박해에 직결할 국가로 송환되는 걸 막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국제적으로 항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휴먼 라이츠 워치 측 얘기 들어봤는데 다른 인권 전문가들 반응도 알아보죠.
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중국 당국에 탈북민의 정착지 선택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고요. 유엔에서 대중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 반응 끝으로 들어보죠.
네. 중국은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요,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끝을 알리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바로 9월 첫째 월요일로 지정된 레이버데이 노동절입니다. 이 공휴일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의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Memorial Day to Labor Day.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는 날은 현충일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이 현충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절은 매해 9월 첫 월요일입니다. 올해 현충일은 5월 29일이었고 노동절은 오는 9월 4일이죠. 현충일과 노동절 모두 미국 공휴일입니다. 미국에서 현충일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요. 반대로 노동절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끝을 알립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야외 수영장 개장일이 현충일, 그리고 폐장일이 노동절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3년 여름도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빨간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휴일. 자, 오늘은 공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휴일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을 반깁니다. 물론 각각의 재정 목적에 따라 기념일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학생은 학교에 안 가도 되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 외에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하루 더 쉴 수 있다는 빨간 날로서의 의미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공휴일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무투자관리회사 BMCM의 앤드류 데이비스 수석 거시경제연구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know, the U.S. economy heavily driven by the consumer, it makes up a substantial 70% of our GDP.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소비자 지출로 미국 GDP의 70%를 바로 이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미국 인구는 3억 명이 넘어 시장 규모가 크고요. 여기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8만 달러가 넘습니다.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비는 소득 분배와 기업의 투자 증진, 또 고용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 중에서도 개인별 소비라고 하면 소매 판매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이라고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 소매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공휴일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액은 7조 1천억 달러였는데요. 공휴일 소매 판매액은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매 판매의 약 5분의 1이 공휴일에 몰려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공휴일, 뭐가 있죠? 일단 미국에는 어느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지정된 공휴일은 모두 11일로 각각 두 가지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이 있고요. 특정 주에 특정 요일로 정해진 공휴일이 있습니다. 아예 날짜가 정해진 대표적인 공휴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7월 4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죠. 가장 마지막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준틴스 역시 6월 19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노예제의 폐지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입니다. 이외에 재향군인의 날인 베테랑데이는 11월 11일로,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주차, 특정 요일을 기념하는 날은 먼저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있습니다. 이날은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휴일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된 현충일과 9월의 첫 월요일로 지정된 노동절, 그리고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정된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공휴일별 구매 물품 알아봐요. 그럼 이제부터는 주요 공휴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물품을 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충일을 먼저 살펴볼게요. 앞서 현충일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했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에 나서는데요. 소비자들의 구매 물품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뉴머레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현충일을 맞아서 가장 보편적으로 계획하는 일은 바로 야외에서의 식사, 즉 바베큐 파티라고 합니다. 바베큐는 화로대에 숯이나 가스로 불을 피워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음식을 구워서 먹는 건데요. 미국 야외 식사의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핫도그용 빵과 소고기, 그리고 오이 절임인 피클 등이 주요 바비큐용 식품 목록인데요. 지난해에는 이 바비큐 음식 구매 평균 비용은 28달러였다고 하네요. 이어서 맥주와 일반 음료 구매가 많고요. 파티 용품 등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독립기념일을 볼까요? 독립기념일 역시 야외 바비큐용 식품 구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일은 특정 제품 판매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폭죽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폭죽을 사는데요. 이날 해가 지면 정말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밤 늦도록 이어집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폭죽 매출은 23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식품과 폭죽, 그리고 기타 물품을 모두 합쳐서 미국인 1인당 독립기념일을 맞아 구입하는 물품의 평균 비용은 약 93달러라고 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노동절에는 어떤 물품 구매가 많을까요? 여러 쇼핑 사이트의 조언에 따르면 노동절은 특히 침대의 매트리스 할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 매트리스 브랜드를 모아서 판매하는 이 매트리스 판매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화면에 노동절 할인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보이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성인 2명이 잘 수 있는 퀸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볼게요. 한 브랜드의 해당 사이즈 매트리스 정상 가격은 1000달러인데요. 노동절을 맞아서 50%를 할인해서 500달러에 팔고 있네요. 그 옆에 올라온 제품을 눌러보니까 정상 가격은 1,400달러인데 할인해서 585달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도 다음에 매트리스 바꿀 때에는 이 노동절 할인을 노려봐야겠습니다. 공휴일 쇼핑의 꽃 중의 꽃, 연말 공휴일. 공휴일 맞이 쇼핑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입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규모의 공휴일 쇼핑이 이뤄집니다. 먼저 추수감사절부터 볼까요? 이때는 공휴일 당일이 아니라 이후 며칠 동안 연속으로 큰 폭의 할인이 이어집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바로 이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하루 지난 금요일을 일컫는 날인데요. 미국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바로 이때 이뤄집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에 맞는 첫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날은 온라인 쇼핑데이로 역시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얼마나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을 살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91억 달러를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는 무려 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둘 모두 역대 최고액으로 합산하면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이 233억 달러 규모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이틀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쓴 돈이 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쇼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감이 잡히나요? 그리고 연말 쇼핑은 1년의 마지막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는 연인과 같은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선물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1인당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평균 금액은 약 $870입니다. 제 주변에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올해 연말 이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사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둬야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공휴일을 맞은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적이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유럽 나라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길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 이후 여러 단계로 무장해제를 위한 조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 미 공군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어떤 이상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련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경쟁적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 핵과학자협회 협회보에는 항상 시계 그림이 실렸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 혹은 지구 종말의 날 시계로 불리는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194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상징적인 시계입니다. 지구 종말의 날 시계는 1947년 처음 발표 당시에는 자정까지 7분 남은 23시 53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시간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 3분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세계가 핵 위험에 더 가까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핵과학자들은 과학이 생산한 것을 두려워했고 미래의 과학의 발달이 어떤 것까지 만들어내게 될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살상무기, 그건 바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소련 역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집안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핵공격이 있는 동안 이 방공호 안에 몸을 숨길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1952년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인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경제가 좋아졌고 미국인들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신호 가운데 하나가 베이비 붐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미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의 어린이 수가 2,4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서 대가족에 맞는 집이 필요했고 1950년 한 해에만 이 미국에서 주택 140만 채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새로 지은 주택 대부분은 도심지를 벗어난 교외나 도시 주변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교외 지역의 교육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아 교외에 있는 주택을 선호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1950년대 미국을 유행의 시대로 기억합니다. 유행이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열풍처럼 크게 인기를 끄는 걸 말하는데 1950년대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 중 하나는 훌라후프였습니다. 훌라후프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된 플라스틱 튜브를 연결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허리에서 돌리는 운동기구인데 하와이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훌라춤을 추는 것처럼 엉덩이를 원을 그리며 움직이면 훌라후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리 주위를 계속 돌게 됩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훌라후프 열풍은 전 세계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유행의 시대로 불리는 1950년대 미국에서는 옷이나 머리 모양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 일부 여성들 사이에 머리 모양을 푸들 강아지 털처럼 가꾸는 푸들컷이 유행했습니다. 여성들은 푸들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자르고 손질했는데 특히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여왕으로 유명한 여배우 메리 마틴이 뮤지컬 남태평양에 이 머리 모양을 하고 출연하면서 푸들컷이 더 유행하게 됐습니다.
유행의 시대인 1950년대 미국 영화계에서는 메릴린 먼로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유명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릴린 먼로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릴린 먼로는 빛나는 금발 머리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배우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릴린 먼로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성공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최초로 조선의 사절단을 맞은 체스터 아서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조선 정부의 방미 사절단을 만난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3년 9월 18일 뉴욕의 5th Avenue 대접견 시 조선의 보빙사 일행이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엎드려 큰절을 올립니다. 키가 188cm나 되는 거구의 아서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이들에게 담례를 합니다.
아서 대통령은 업무차 워싱턴을 떠나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선의 대표단을 만난 것입니다.
민, 영익, 전권 대신을 비롯한 조선 최초의 견미 사절단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우호와 친선을 바란다는 조선의 국서를 대통령에게 증정했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두 나라의 상호 우위와 호혜적 교역으로 공동의 이익을 나누고자 한다는 답서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정부 최초의 방미 사절단을 맞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입니다.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체스터 아서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저격 살해당함으로써 예상치 않게 그의 직을 이어받게 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자신을 등용시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의 총을 맞고 임기 불과 100일 만에 숨을 거두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스터 아서는 1881년 9월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과 아서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았지만 서로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속 정당이 같은데도 두 사람은 각종 현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사사건건 서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노출시켰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가필드 대통령의 자녀 기간인 3년 반 동안 국가수반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체스터 A. 아서는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서 태어나고 주로 뉴욕주에서 살았습니다. A는 미들네임 알렌을 의미합니다. 그는 3남 6녀 중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고 노예제 반대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서는 뉴욕에서 유니언대학을 마치고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시골 도시에서 조용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 변호사나 관리 등으로 일하며 돈도 많이 벌고 신사다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서는 법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법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그는 흑인들의 인권 보호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대중교통기관의 흑인들도 차별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유지로 알려지자 그는 공화당에 입당함으로써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군에 들어가 병참장교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871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아서를 뉴욕 관세청장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뉴욕 관세청은 직원이 1,300명이나 되는 뉴욕 최대의 연방기관이었습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관세청장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880년대 대선이 시작됐을 때 당의 단합을 바라는 공화당 지도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된 가필드와 함께 아서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단합을 위한 당의 노력은 선거에서 승리를 달성하는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1881년 7월 2일 가필드 대통령은 윌리엄스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역 대합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가필드 대통령을 향해 두 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총을 맞은 가필드 대통령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향년 50세였습니다. 취임한 지 만 넉 달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범인 찰스 기토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외국 공사 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스터 아서는 이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체스터 아서에 대해 이권을 추구하고 사리사욕에 물든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때묻은 정치꾼으로 당내 파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더구나 공공정책을 이끌어갈 경험이 없어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그는 그와 같은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고 예상을 뒤엎는 신선한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인의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조치는 1882년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강과 항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후원 세력에게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대형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파를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콩클린 세력과도 거리를 유지하며 당내 파벌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지 않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지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편파적 인사 관행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대부분 당내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펜들런법이라 불리우는 과감한 민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내의 부패 근절, 매관 매직 금지, 엽관제 퇴치 등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요직은 정치적 거래 대신 시험을 치러 등용하는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당의 요인들이 그의 펜들런법을 비난하자 아서 대통령은 체스터 아서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관세를 줄이는 문제에서도 공화당 지도부와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지역이나 기업에만 지원을 하는 연방자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정부의 잉여 자금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치는 의회에서 올라온 이민 제한법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이민법은 중국인들에게 20년 동안 미국 이민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철도 건설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며 그런 중국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서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 확대 가능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제한을 하자는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오자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아서 행정부는 1882년에 가난하고 범죄 기록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연방 최초의 이민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그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쩌면 백악관의 재단장일 것입니다. 칙칙한 백악관의 내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는 뉴욕의 정상급 실내장식 회사인 티파니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더욱 밝고 우아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백악관 홀에서 아서 대통령은 자주 사람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키도 크고 체구도 건장한 데다 멋들어진 브랜나루에 화려한 옷을 입기 좋아한 그를 사람들은 젠틀맨스 보스, 신사들의 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서는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돼 치료가 불가능한 신장 질환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884년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자는 지지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당의 지명자는 제임스 블레인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는 첫 임기가 끝난 후 경쟁당인 민주당의 그로브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엘렌은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전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아서 대통령은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기에는 병세가 심각했습니다. 그 대신 낚시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런 생활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는 1886년 11월 18일 비교적 젊은 나이인 5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옵서버들은 아서 대통령이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싸움터에 나갔고 정치인으로서는 전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이 예상치 않았던 개혁 정치를 구현한 아서 대통령은 뉴욕 알버니에 있는 루럴 공동묘지 부인 옆에 나란히 안장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최초의 조선 방미 사절단을 만난 제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